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큐 프로그램에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근대화를 과정을 다룬 이 다큐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척 어려웠던 보릿고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릿고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 다큐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초에 매달 음력 4월에서 5월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5월에서 6월 달 봄에서 초여름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농가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유는 작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이맘때쯤이 되면 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직 보리가 여물지가 않아서 두어 달을 더 기다리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이 두어 달 기다리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에 좀 많이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또 빚 갚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뭐 각종 카드값이 빠져나가듯이 이때도 수확을 하고 나면 소장료도 빠져나가고 빌린 돈을 또 쌀로 대신 갚기도 하고 각종 세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식량으로 보리가 여물 때까지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옛 이야기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참 매우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보리 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도 다 이기게 됩니다. 네, 가장 어려운 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지금의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좀 어떻게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세계의 자살률 1위라는 것입니다. GDP가 단기간에 이제 한국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자살률도 빨리 올라간 나라도 없다라는 통계가 좀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족하면은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군대도 핸드폰도 쓰고 군생활도 많이 줄어서 많이 풍요로워진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군대에서의 사망자 1위가 또 자살입니다. 네, 실제로 저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군생활을 했던 그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요새 뭐 월급을 100만 원까지 받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대에서도 이렇게 좀 삶이 좋아지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은 더 이렇게 자살률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군대라고도 이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새벽부터 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굶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취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이나 우울감 등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자가 평균 하루에 38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서는 어디선가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행복은 이 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마셨는데요. 이 안에 공기가 빠지려면은 이 컵을 뒤집어도 공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다시 채워놓으면 공기가 빠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뭘 다른 걸로 취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또 악한 생각들이 밀려나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주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 산상순에 나와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받는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굶주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할 때 줄인다는 뜻이 굶주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굶주린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굶주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굶주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화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깊은 갈망이 바로 그 줄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도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좀 진하게 만나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떤 한계가 오는 것 같고 어쩔 땐 하나님이 저의 그런 깊은 죄 때문에 만나주시지 않는 건가? 때로는 저도 그런 낙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제가 이제 벼랑 끝에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꼭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나의 이 힘든 환경과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목말라서 찾는 이 나의 모습 자체가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잘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많이 맺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뭔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우리와 단절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두려웠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이 마음이 가장 두려워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맹세컨대 그 3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더 이상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절박한 마음이 의에 줄인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오늘도 내가 정말 소통을 하고 있나, 단절된 건 아닌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의에 줄인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보릿고개를 겪을 때는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때 신앙생활을 했던 말을 들으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컸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의에 주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과 크게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무줄 끝에 달린 돌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 죽음 끝에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망쳐봤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로 된 거, 야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하나님을 떠나 계속 세상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목말라 한다. 내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가 하루하루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만족이 되시기에 어떤 고통의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